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바벨탑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큰 네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큰 네 족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은 네 사건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사건은 제가 설교 요약에도 여러분 기록했듯이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에 걸친 그 역사를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방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문화가 조금 발전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심판,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 심판하고 다 저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을 통해서 이제 여자 후손 중에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날 우리 말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고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쓴 것처럼 remnant,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 여덟 식구.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여덟 식구를 구원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에 가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문화가 생기고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주지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큰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시나이 광야라는 데를 발견한 겁니다. 넓은 아주 그 좋은 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문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지은, 성읍만 짓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꼭 탑을 지어야 되는가? 이 탑을 짓는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죄성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았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니, 뭐 집 짓는 게, 이렇게 건물 짓는 게 왜 죄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인데, 자,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먼저 탑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 전에 홍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지어서 이제 홍수가 또 와도 우리가 가서 거기 올라가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도가 숨겨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죄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을 나 스스로 받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죄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면 또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드러나는 거 싫다고 막 그러면서도 또 인정을 안 해주면 싫어해요.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자 그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흩어져 나가야 돼요. 번성하고 흩어져 충만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지금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의미예요. 자,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이거 짓는 거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대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더 문제가 없고 더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 우리 저 미국 성도 루이스한테 루이스 윗 그분께 가는데 그 집에 가서 식탁에 딱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그 밖에 새 모이들을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새. 그러면 뭐 그 안에 이렇게 곡식 같은 것도 있고 해바라기 씨도 있고 또 이 뭡니까 말린 그 이렇게 무슨 그 뭡니까 지렁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말린 게 있어요. 그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늦가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요 많이 먹어요. 특히 다람쥐들이 와서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 빼먹어요. 특히 늦가을에. 왜 그러겠습니까?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 준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게 그 새들이나 동물들이 겨울 준비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동물들하고 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그 마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함께 우리가 생존해보자, 지금 그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친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뜬 일이 조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바로 앞 대문 살던 아이가,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나요. 성은 기억이 안 나요. 휘철이었어요, 이름이. 그런데 걔가 물놀이 갔다가 떠내려갔어요. 정말 너무 애가 착하고 괜찮았던 애인데, 여러분 3학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오히려 형, 두 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형을 걱정하고, 형이 이상한 짓 하면, 형 그러면 안 돼, 엄마가 걱정하잖아. 또 3학년짜리가 그러던 애였거든요. 근데 걔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 미국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저희 같은 교회에 있던 친구 하나가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붙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한 어떤 군중 심리, 거기에 지금 휩싸여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함께 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사용합니다. 마귀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아이들이 담배 피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게 친구 때문이죠. 그렇죠? 친구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 다 담배 피고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왕따 당하니까 그걸 피어 프레셔라고 해요. 피어 프레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요걸 이용해요. 군중심리의 얘기예요. 안 좋은 면으로 군중심리죠. 하나님의 뜻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영향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글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오히려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바보같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아무도 별로 상관 안 해요. 그냥 거기 딱 숨어 있으면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은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바더하지 않아요. 군중 속에 숨으려는 그런 의도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바벨탑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과학이 완전합니까? 과학을 통해서 많은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봅시다. 과학이 그렇게 위대하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학 아래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실까요? 말 하나만 하죠. 과학의 모든 법칙들 누가 만든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으니까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교수라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라 그래서 모든 강의가 다 신앙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교수들을 보면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강의가 달라요. 경제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성경의 법칙들이 나와요.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발견한 그 여러분 생물 동물 그런 그 종들이라 그러죠. 종들.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개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그렇죠. 근데 세균들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독감이 오는데 매해 다른 이 여러분 세균이 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그 의학자들이 아 올해는 이것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 맞 플루샷을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맞아도 안 들을 때 있죠. 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발견하지 그분 말씀이에요. 발견되지 않은 그런 많은 종들이 발견된 종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겠어요? 안 미치고 있겠어요?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은 우린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고 발견을 해야 조사를 할 텐데 발견도 못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똑똑하다 그러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뭐 인간이 하나님 거의 비슷하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딱 터지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딱 놔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시록을 읽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상태.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안 와요. 왜?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의지해요. 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하다고 하라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 이거 과학이에요? 그거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으로 확인해야 믿는 것, 이게 과학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병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가? 이 생각에 딱 잡히면 하나님 말씀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뭐 DNA를 밝혀가지고 뭐를 한다, 뭐 클로닝을 한다, 뭐 복제를 한다,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과학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데까지 가면 아마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뒤틀리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걸 만들어내려고 한다? 아마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건 기독교 역사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재미난 사건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또 자유, 이따가도 나오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걸 학문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할 때가 있어요. 아주 지식적으로 그냥 모든 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말로 해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식적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야 안 그렇겠어요. 아니, 자기 집. 여러분, 한국의 그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뭐 무슨 장관도 하고 그러죠. 문화체육, 뭐 문화 무슨 장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뭐 한국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딸이 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암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암 가운데서 딸이 투병하는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똑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 안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무슨 구원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뭐 이제 죽을 상황이다. 아들, 딸이 죽을 상황이 됐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나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니, 자기 과학적인 머리로는 절대로 이건 날 수 없는데, 의사들은 이건 100% 다 죽은 거다, 하루 이틀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났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력이 회복돼서 가봤더니 암덩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아니,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다면 과학으로 부부관계 회복하는 방법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과학으로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법 딱 나오면 그대로 하면 탁탁, 과학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대로 실험을 이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저 산소하고 수소, 그거 H2O잖아요, 그렇죠? 산소하고 수소 섞으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100번 하면 100번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과학적으로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는 법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육신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세계에서만 조금 이바지하는 것뿐이지 진짜로 중요한 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 다 낫게 해야지, 그러면. 의학은 막 발전도 했는데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훨씬 늘어나요. 여러분 저 한 중고등학교 때 우울증 환자 우리 주위에 많았습니까? 별로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먹고 사느라고 우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 우울증 환자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삶은 안 돼요. 성경의 기적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걸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과학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랬는데요, 성경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요? 이것부터 안 믿어지니,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과학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이 생명이 바로 들어가면 과학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울증, 불면증, 관계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과학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특별히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과학으로 해결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무거웠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학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특별히 이 선진국들,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주의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마치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철치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언론사 아시죠? 그렇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요,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그 UC 버클리 대학 그 앞에 지나가는데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근데 제가 교회 이름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Church of the Self-Realization. 스스로 깨닫는 교회. 은혜가 하나도 필요 없는 교회예요, 거기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참.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냐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거 깨닫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는요, 여러분, 목사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냥 완전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도로만 돼 있고 예배도 민주주의 원칙대로 그냥 해요.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두 번째로 현대 바벨탑은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물질 만능주의.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점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계속 높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맞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돈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쾌락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눈 떠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이 되고, 그런데 돈,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해요. 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쌓아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게 찾아 나설 게 쾌락밖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 욕심. 결국 이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육신만,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요, 반드시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펩시 콜라 아시죠? 메리어트 호텔 아시죠? 거기에 많은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몰몬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에서. 뭐, 주인이라고 얘기는 못해. 그런 대형회사는 그 중에 아주 일부지만, 많은 것을 몰몬교에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영리단체예요. 그렇죠?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영리를 목적으로는. 그냥 우리 조금 있어서 그냥 CD에 조금 넣어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촌 아시죠? 예? 신앙촌에서 담요들 만들고 그 캐러멜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고.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통일교. 통일교는 지금 문선명 죽은 지 오래됐죠? 지금 완전 기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일화, 여러분 아시죠? 일화. 그리고 리틀 엔젤스, 과거에 리틀 엔젤스, 그게 다 그쪽 계단이거든요. 또 그 뭐라 그러죠? 그 맥홀. 여러분, 맥홀 아시죠? 이거 보리차 나는 그 만나는 음료. 그게 통일교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워싱턴 타임스인가, 그게 통일교 거죠? 맞죠? 예. 뉴욕도 큰 빌딩이 있어요. 30몇 층 되는 빌딩이 맨하탄, 한, 그, 9th Avenue인가 10th Avenue. 30, 한 6가 정도, 그 정도에 있어요. 거기도 아주 중심이에요. 큰 빌딩 있고요. 아주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이 통일교에서 뭐를 많이 하냐면요. 무기산업 있죠? 통일교에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완전 기업이에요. 우상들은 항상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기업들하고 이게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것이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죠? 금으로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이 시대의 바벨탑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사상이죠.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에 받아들여지면 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고. 벌써 여러분이 60년대에 아마 그게 나왔죠. Readers, 여러분 Reader's Digest라고 아시죠? 거기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이나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리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얇아요. 그런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그걸 다 재단해요. 다 잘라버리고 뺄 것 빼고 자기 중심적으로 딱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다.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높여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자꾸 드러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의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그런 교회들이 판칩니까? 거기서 죄 얘기 잘 안 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성경의 옷을 살짝 입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뛰어나요. 여러분 듣기 좋죠. 아, 우리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성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그런 인본주의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부흥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은 없어요. 죄라는 얘기 안 해요. 회개하라는 얘기 안 해요. 십자가 보혈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런 것들, 교훈.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다 속해요. 불교나 유교나. 여러분, 다들 보면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좋은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리빌트 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팎이 다 썩었기 때문에 리빌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돼야 되는, 중생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 여러분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요, 인간을,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교육만 잘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아주 괜찮은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바벨탑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유신학을 통해서 신자들을 속이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바벨탑이에요. 이건 신학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기도회,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금요일 기도회 하는데 신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사 훈련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유신학에 물들어 버리면, 아니,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배출돼서, 목사가 돼서 가르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인간의 이성, 또 과학,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훼손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세상 기준으로 자꾸 섞으려고 해요. 다른 거는 양보할 수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랑 섞으면 안 돼요. 마귀의 목적은 결국 말씀을 타협하게 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을, 사역을 무효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그 마지막 그 타겟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요. 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가 예수님이에요. 자기 머리를 깼거든요. 자기 머리를 깼단 말이에요. 가장 치명타를 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기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도 알아요.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이거. 마귀가. 여러분 입에서 하루에 한 번만 마귀를 향해서 이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지만 크게 도움될 겁니다. 마귀, 너 이놈,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넌 얼마 안 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 지옥 갈 놈이야. 거기서 영원히 넌 거기서 고통당할 거야. 이상하게 여러분, 마귀를 욕하는데 내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아, 진짜 하세요 여러분. 아, 옆에 있는 남편 아내한테 욕하지 말고 마귀한테 욕을 하세요. 근데 힘이 나요. 확신이 들어요. 예. 근데 마귀가 궁극적으로 자꾸 예수님,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변질된 신학과 설교자들과 강단과 성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하고 가능하면 교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눈에 보이는 병은 여러분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숨어있는 병, 이게 훨씬 위험한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진 적이 없어요. 지는 것 같이 지하로 숨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나가 보면 핍박하던 자들은 다 사라져갖고 소멸됐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람은 더 크게 부흥해서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에서 한두 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10명의 로마 황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 이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의 여러분 평균 신장이 1m 20, 30밖에 안 됐대요. 거기서 태어나서 햇빛도 못 보고 평생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이 결국은 나중에 그 시체들을 꺼낸 게 시체 꺼낸 것만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한 몇 년이니까 한 70년 전 70, 80년 전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 다 문 닫고 선교사들 다 내쫓았죠. 중국이 개방되고 이제 밑에 있던 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선교학자들은 중국 안에 거의 1억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탄압하고 다 교회 문 닫고 선교사들 다 내쫓았고 그리고 철저한 탄압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요 이제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탄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짝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아니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인구 조사할 땐 그 사람도 한 사람으로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신자들,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바벨탑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보다 21세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바벨탑이 훨씬 무서워요. 그리고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복된 우리의 엘림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탑들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또 세속적인 자유신학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